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오늘 수요일 때 우리 왕영민 선교사님, 여기 모르신 분도 있을 텐데, 그리고 윤석화 선교사님, 전에 우리 교우였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여기 우리 침례교단에 있는 국제선교본부 인터내셔널 미션을 통해서 아르헨티나에 선교사로 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IMB를 섬기고 후원자들, 선교사 지망생들을 돕는 일 하다가 이제 거기도 붙여서 동남아시아하고 국동아시아 쪽이라고 그랬죠. 예. 예, 선교사들 연결시켜주는 그 사역을 올해부터 또 하게 됐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방문해 줬는데, 그래서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좀 알지, 우리도 같이 기도하고 또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은혜 남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예, 복장이 이래서 죄송합니다. 아무 준비 없이 왔다가. 저희는 이 교회에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출석을 했었고요. 함께 청년부를 같이 즐겁게 사역을 하다가 2009년부터 저희 선교부에 조인을 해서 제가 12년간 중남미에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금년부터가 아니고 2021년 11월부터 그때부터 본부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에서 하는 사역은 이제 저희 선교부를 통해서 선교사로 나가고 싶다 하는 지망생들이 있는데, 그 지망생들을 담당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하는 주가 있고 또 그 주 네 개의 주가 있는데, 또 그 주 이외에 한국어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은 다 저한테 와서 제가 그분들을 프로세스를 해서 보통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2년 정도 걸리는 기간을 통하여서 프로세스를 하고, 마지막에 7주 합숙 훈련이 있는데, 합숙 훈련에 들어가면서 이제 제 손을 떠나서 현지 선교사가 되는 그런 과정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9명의 컨설턴트가 있는데 저는 그 중에 한 명이고요. 지금 그 시점에 선교사로 나가고 싶다라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람이 한 1500명, 1600명 매번 그렇게 됩니다. 그 숫자는 매번 변합니다. 왜냐하면 전지로 그 합숙 훈련으로 결정되는 순간 저희 숫자에서 줄어들기 때문에 그 숫자는 늘 줄어들고, 또 지원한 사람들도 매일매일 생기기 때문에 변동이 있습니다. 보통 제가 담당하는 사람이, 제가 처음 이 역할에 왔을 때 120명 정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190명 정도의 사람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을 하면서 느끼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선은 현지에서 12년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참 귀한 것들을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제가 현지에 있는 현장 선교사로서 느낀 것들을 가지고 이제 본부에서 보내는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좋은 선교사란 어떤 사람일까? 또 어떤 사람을 보내야만 현지에서 내가 욕을 먹지 않을까? 왜 이런 사람을 보냈어요? 하는 말을 듣지 않고 정말 귀하게 오랫동안 사역을 하는 선교사로 준비시켜서 보낼 수가 있을까? 또 그런 같은 맥락의 질문들인데, 그런 질문들이 조금 더 본질적인 질문으로 연결이 되게 되었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그리스도인이랑 어떤 사람일까? 그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지원자들이 160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그 숫자의 사람 중에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사람이 옵니다. 성격이 좋은 사람도 있고요. 물론 또 굉장히 그 신앙적으로 준비된 사람도 있고, 한편으로는 전도도 한 번 안 해본 사람이 지원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이 사람은 그 왜 좋은 선교사로 보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은 안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 또 성격이 좋은 사람도 있고 성격이 나쁜 사람도 있어요. 말만 하면 튀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도 물론 후보자 중에 있습니다. 이제 그 프로세스 과정을 통하여서 이런 것들을 저희 컨설턴트는 분별을 해야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현지로 보낼 준비가 되었습니다라고 해서 저희가 3일짜리 컨퍼런스에 초대를 하고 나중에 합숙 훈련에 초대를 하고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 조금 더 근본적인 것들을 제 스스로에게 반추해보게 됩니다. 지난 12년간 나는 좋은 선교사였을까? 오늘 지금 나는 본부에서 보내는 일을 하고 있는데 좋은 컨설턴트일까? 혹은 나는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 앞에서 좋은 그리스도인일까? 좋은 하나님의 자녀일까?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하게 되면서 이제 그 답을 찾게 되는데,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오랫동안 마음에 남았던 성경 구절이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11절입니다. 다 아시는 건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예수님이시죠?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지난 12년 동안 현지에 있으면서 이 구절을 꿈에 그렸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어느 언어를 사용을 하든, 어느 문화에서 그 다양한 형태로 예배를 드리든 이 일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제가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소망이었고 이것이 제가 선교지에서 늘 바라보던 그런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본부로 와서 여전히 이 구절을 마음에 품고 사람들을 프로세스를 하면서 훈련시키면서 같이 나누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이런 성경 현지로 가서 이런 것들을 마음에 품고 이 일들을 보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 중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것들을 한 가지 마음에 얹어주셨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미래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시점에 내 자신이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오늘 하루를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합니다.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따라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산자로 오늘을 살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부에서는 그것을 표현해서 반복되는 용어를 쓰는 게 있는데 Abiding Christ, 내가 지금 주님 안에 동행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는 것을 많이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역을 하면서 지금 현재 뭐 한 100여 명의 사람들을 프로세스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저희 부부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바로 내가 저 멀리 있는 하나님 나라의 땅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꿈꿀 뿐만 아니라 좀 더 많은 사람이 예배 가운데 동참하는 것들을 보기를 꿈꿀 뿐만 아니라 제 아내와 저가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에 정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품으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짤막하게 했는데, 수많은 지원생들을 대하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을 텐데, 그래요. 그래도 선교사 지원생들이 많이 늘어난 것은 고무스러운 일이고, 그런데 이제 사실 선교사 지원하면서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제 실제로 상담하고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죠. 예.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할 때 참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네. 아무튼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세대가 어떠한 세대인지, 우리 계속해서 얘기 나누는 것처럼, 정말 이 시대 복음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될 텐데, 여튼 우리 선교사들 그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 타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요. 네. 오늘 우리 그 진지현 집사 간증 먼저 듣고 지난번에 시간이 없어갖고 일부는 나누지 못했는데, 우리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네. 이 간증 우리 먼저 듣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나는 별 자랑할 것 없는 집안 배경을 가지고 있다. 아버지의 아버지는 중풍으로 고생하시다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시고 할머니는 잘 걷지 못하는 장애가 있으셨다. 내 아버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18살부터 공무원으로 일하시며 밑에 6명의 동생, 장애 할머니를 책임지는 가장이셨다. 경제사정은 굶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늘 빠듯했다. 제대로 된 가족여행을 가본 기억, 생일 선물을 받아본 기억이 없다. 맞벌이를 하시는 어머니는 둘째인 내가 태어나자 돌볼 수가 없어서 나는 강원도 태백에 할머니와 6살 때까지 살았다. 그리고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부모님과 형이 사는 춘천으로 올라와 엄마, 아빠, 형과 함께 살기 시작했다. 초등학교를 막 갔는데 애들이 한글을 줄줄 읽어서 놀랐었다. 난 기억도 모르는데. 나중에 결혼하고 아버지와 관계가 틀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아버지라는 사실이 참 감격스러웠다. 난 어릴 때도 그렇고 다 커서도 그렇고 아버지에게 부모님에게 버림받은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아버지시라니. 해를 지으시고 달을 지으시고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나의 아버지시라니. 이번 주일 말씀은 그 아버지의 나라가 실제라고 말씀하신다.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신다고 하신다. 하지만 또 기억하라고 하신다. 우리는 그 나라에서 떨어져 나와 그 나라와 상관없는 삶, 오히려 그 나라의 왕과 원수된 삶을 살았음을. 우리를 지으신 참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나와 그 관계가 완전히 허물어져 있었음을 말이다. 사람의 그 어떠함으로 절대로 회복할 수 없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당신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 관계를 무너뜨린 원인, 나의 죄를 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셔서 회복되었다는 사실 말이다. 죽기를 무서워 일평생 매어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된 자리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인내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주어졌다. 법적인 상속자를 뜻하는 헤어라는 단어가 바울의 서신서에 자주 등장한다. 이 은혜를 목장 가운데 나누게 하심에 감사했다. 이번 주 목장 예배는 특별하게 여겨졌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오는 고백이 귀했고 다들 예수님을 구하는 고백을 했다. 서로를 권면했고 또 믿음으로 도전도 했다.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말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길 구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 하나님을 주시고 그 가운데 영으로 하나된 공동체가 보였다. 사람이 영으로 함께하지 않으면 함께하지 못함을 부부 사이에서, 가정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보게 된다. 함께하는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성령으로 함께하지 않으면 공허한 관계임을. 하지만 영으로 함께하면 함께한 시간이 적어도 한몸된 공동체, 하나가 됨을 보게 된다. 난 간증이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역할을 함을 본다. 간증이 성도와 성도를 연결하는 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세우는 역할을 함을 목장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 본다. 이렇게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느낄 때 내 마음도 충만해진다. 한 해 한 해 주님께서 감사하게도 내 마음을 더 다스려 주시고 내 믿음을 더 성장시켜 주신다. 교회를 통해서, 특별히 교회 사역을 통해서, 또 특별히 내가 하기 싫은 것들을 하게 하시며 내 안에 추악하고 더러운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고 불평과 불만을 긍휼과 인내와 사랑으로 차차 바꿔주신다. 주님께 참으로 감사드린다. 완전히 세상이었고 또 세상으로 튀어나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충분히 살 수 있었는데 그것으로부터 날 정령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시작하신 내 마음의 변화의 여정, 마음을 맑은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심에 참으로 감사드린다. 내 마음이 정죄와 판단에서 긍휼과 사랑으로 바꿔질 때만 참 자유와 참 기쁨이 임함을 느낀다. 그러니 또 회개가 안 나올 수가 없다. 주님께서 이렇게 주시길 원하셨는데 내 죄가 그동안 이것을 그토록 막았구나. 반할 리서치에서 조사한 신앙의 10단계에서 9단계가 하나님을 사랑, 10단계가 인류와 이웃에 대한 사랑이었다. 난날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는 있었지만 10단계 이웃, 지체에 대한 사랑은 잘 안 되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을 조금씩 바꿔주심을 오래 보게 된다. 사단은 계속해서 이래도 믿냐? 이래도 사랑하냐? 계속 시험을 할 것이다. 놀랍지 않다. 나는 주님 안에서 샬롬이다. 오늘 목장에서도 함께 선포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래서 구원을 얻자. 지금도 살아계시고 실존하시는 예수님께 굴복하고 엎드립니다. 그 안에 정죄와 판단이 떠나가고 세상의 정욕이 떠나가고 참 생명과 참 자유가 임함을 믿습니다. 이미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하는 것,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런 것을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고 그랬죠.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고요. 너의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아버지께서라고 그랬어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죠. 그렇죠? 저건 무리에 무서워 말라. 너의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대요. 그렇죠?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왕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아버지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죠. 아버지의 나라, 우리나라인 거예요. 근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 염려한다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떠한 존재로 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진정 나의 아버지냐. 물론 육신의 부모가 있죠. 그것 말고 하늘에 계신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이게 실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뭐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아버지가 되시냐는 거죠. 무엇으로요? 예. 우린 피가 물보다 진하다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피보다 진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잖아요. 근데 성경은 피보다 진한 것 하나님의 영이라고요. 네. 그래서 하늘 공동체는 혈연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안에서요. 이게 실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되지 않냐면 그냥 육신을 따라서 해야 되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른다고 해도 뭐 그렇게 부를 수가 있죠. 그렇지만 나가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묶여서 세상 거 구하고 세상 거 갖고 염려하고 예. 세상에 묶여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3절로부터 5절까지 예. 요한복음 3장 3절로부터 5절까지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못에 들어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다른 나라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나라,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데, 그 나라가 어디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예. 성경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예.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요. 예.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보죠.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너희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악한 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 쫓겨났어요.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수님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에게 임한 건 아니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에 가까이 왔다. 정말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 예. 회개하고 복음 믿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랬잖아요. 천국이 임했다는 거죠. 이 땅에 임했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는데 예.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했다는 거죠. 근데 세상은 하나님을 거스리고 육신을 따라서 있어요. 바울도 그랬었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었는데 철저하게, 그런데 놀라운 고백을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5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 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이어보러 받지 못하느니라.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고요. 혈과 육으로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데 썩을 것으로, 썩지 아니하는 것을 이어보러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린 다 썩고 쇠하고 낡고 결국은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할 것,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그렇죠? 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할 때 시작을 40일 금식하는 것부터 시작하셨어요. 네. 네. 그것도 성령에 이끌려서, 네. 사단에게 미혹당해서가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나가서 40일 금식하는 가운데, 네. 사단이 나가갖고 시험하죠. 왜 먹을 거 마실 거 안 구하느냐는 거죠. 40일 씩씩 굶을 못 쓰면 이제 뭔가 먹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능력이 있잖아.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 그렇게 사단이 그냥 노골적으로 나타와서 그 시험을 하는데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이제 놀라운 거죠. 그렇죠? 예. 하나님에서 나는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라고요. 말씀으로 사는데 영원히 사는 거죠. 그렇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누가 그런 시험을 받겠습니까? 40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줄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그 시험을 받은 거죠. 근데 그것마저도 물리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더 큰 시험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이걸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신다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나라의 눈이 열리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근데 뭐 우리가 어딜 봐야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는 겁니까? 하늘 보면은 보입니까? 예.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렇죠? 예.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천국을 이 땅에 드러내려고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가 진정 왕으로 보이냐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사람들은 그분이 많은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다고 부르는데 진짜 그런가? 하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걸 드러내 보여주신 결정적인 사건이 부활인 거죠. 그렇죠? 왜? 아니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렇게 못 박았는데 살아남을 사람이 얼마나 됐겠습니까? 다 죽은 무덤에 묻혔어요. 안타까운 거죠. 어떤 사람은 잘 죽었다. 하나님처럼 그러더니 신성모독죄로 죽어마땅하지 그런 사람도 있었겠고 진짜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인데 아깝게 죽었다 하는 사람도 있었고 제자들마저 다 도망갔으니까 부인하고 내 부활은 전혀 다른 사건이죠. 네. 물론 사람들이 뭐 유령도 경험하고 뭐 그랬으니까 유령이다 그랬는데 유령이 아니다 만져봐라.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주일날 말씀했던 거 우리 다시 한번 요한일서 1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읽어보죠. 요한일서 1장 1절로부터 4절. 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정말 부활을 경험하면서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구나. 이 수없이 읽었죠. 요한일서. 근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여 눈으로 본 바여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신이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렵니다. 이거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걸 알았죠. 네. 그래서 보고 이거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구나. 그랬는데 나중에 네.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여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만진 바라.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 아니 보고 만지고 같이 교적을 했었죠. 그때 이 고백이 나왔을까요? 다 도망갔잖아요. 그때가 아닌 거죠. 언제 이 고백이 나왔겠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를 보니까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라고
얘기했던 거죠.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보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았다고요. 어떻게 영원한 생명이라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나서. 그리고 나니까 이해할 수 없었던 주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다 실제로 다가오는 거죠. 그것이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시고 나니까 그것이 요한 안에 내는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인 증거, 내가 보고 듣고 만진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나의 생명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아들의 영을 받아서죠. 그렇죠? 이 놀라운 고백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아버지와 아들과의 인격적인 교제, 심지어는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동일한 성령 안에서. 이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니까? 이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환난과 고난을 겪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하고 제일 마지막에 남아있는데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한다고 그러는 거죠. 이제는 확인하셨습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고 이것이 실제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도를 먼저 부르신 거고 자기 혼자 늦게 남아있지만 네, 마지막으로 자기는 남아있는 존재로서 이 예수님을 목격하고 확인하고 부활하신 다음에 같이 식사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이 얘기를 못해요. 나가서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죽어서 무덤에 묻혔는데 살아서 식사를 같이 했대. 세상 사람이 그걸 어떻게 듣겠습니까? 이 사람이 좀 뭔가 이상한 사람이네. 알았어, 알았어. 그러죠. 그러니까 얘기가 안 나오는 거예요. 부활 얘기가요. 그냥 부활하셨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듣고 보고 그것도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지고 함께 식사를 했다고 사도행전에는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부활은 그러한 사건인 거죠. 그냥 죽은 후에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2000년 전에 이미 있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런 나라인 거죠. 그래서 진행형인 거죠. 물론 완성된 모습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미 시작된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이 나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주기를 기뻐하신대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가로막힌 장벽을 허물시려고 대속제물로 내어주기까지 하시면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 시작부터 끝이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확실한 증거로 반복해서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이름,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왜냐면 그 전에 하나님 나라 얘기하셨잖아요. 천국이 이와 같다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그런데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그 실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 도망갔던 거죠.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보이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인지 그 일을 말씀하셨다고요.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거죠. 사도행전 28장 30절부터 31절. 이건 바울의 얘기죠. 교회를 대적하고 없애버리려고 했던, 예수를 이단의 교회로 생각했던 이 바울이 변화되었고 어떻게 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친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대. 멀리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혈과 육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바울이 전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근데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실은 아버지의 나라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 우리 아버지의 나라를 좀 봤다고요. 아버지는 알죠. 우리를 지으신 분이니까. 우리는, 글쎄, 세상에서는 모태신앙이 있다고 그러지만, 사실 모태부터, 예.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죠? 그렇게 태어난 우리들인 거죠. 근데 아버지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찾으시고, 구하시고, 두드리시면서, 당신이 나를 지으신 아버지인 걸 받아들이도록. 그런데 다른 걸로 되질 않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셨는지,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이길래 이걸 드러내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절하고 거부하고 온순으로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 남은 소수의 무리들이 이 말씀에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그 영혼이 깨어나면서 이분이 내 아버지셨어,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나를 이렇게까지 찾으시고 이렇게까지 희생하시면서 그 앞에서 죄가 토설이 되고 주님께서 이루신 것이 은혜로 믿음으로 받아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세우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눈이 열리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이걸 어떻게 세상에 무슨 걸로 설명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거듭나가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찾으셨구나,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당신의 것으로 삼으시려고 이렇게까지 하셨구나, 이 말씀 하나하나가 살아 역사하는 말로 마음에 닿는데, 정말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너무나 가까이 계신 하나님, 심지어는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네, 이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이게 어떤 말씀인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던 말씀인데,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었던 말씀인데, 하나님의 나라 구하면 다른 거 나중에 더 해주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먼저 구하라는 거야? 그래갖고 먼저 구했어요. 그럼 나중에 이거 주셔야죠. 그런 게 아니라 그분이 누구시고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니까 그 안에서 다 그냥 해결되는 문제인 거죠. 예, 그 문제도 아닌 게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죠. 그분이 누구신지, 왜 그렇게 하셨는지. 예. 그래서 스펄전 목사가 티네이저 때, 어떻게 티네이저인데 그 자기 죄 때문에 그렇게 씨름하면서 그래도 뭐 말씀을 받으려고 그렇게 눈보라가 치는데도 교회 찾아가서 목사님도 못 나왔는데 눈 때문에 어떤 집사가 전하는 말씀에 눈 열리고 귀가 열린 거죠. 주를 바라보라 그러는데 그게 무슨 말씀인지. 다른 거 없잖아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신 이야기. 그런데 그게 들렸던 거죠. 그게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나의 죄를 사해주시려고. 거기서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죄 때문에 씨름했는데 다 아는 복음이었는데 그게 실제로 다가오는 거죠. 거기서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동료가 하나님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간증을 쓰라는 거거든요. 듣고 지식으로 끝나는 것과 이것이 내 영혼에 닿아서 내 영혼이 바뀌어지는 것. 이게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듣고 다 할 수 있어요. 아, 이런 말씀 나름대로 그랬구나. 예수님 이렇게 하셨구나. 그리고 나중에 다 할 수가 있어요. 네. 육신의 수준에서 다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하셔서 우리의 중심으로 바꿔주시는데 이런 영혼 없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 승천하고 안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스스로 나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오히려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아니 예수 믿고 뭐가 복입니까?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고 부르셨어. 그게 은혜고 그게 기뻐하면서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나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마저도 기쁨이 됐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게 실제가 되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세상에서 나도 예수님 편에 선 게 확실하구나.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을 통해서 확인받은 거예요. 예. 나 같은 존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자로 불러주신 세상에 그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예. 무엇을 입을까 이런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찾으시고 당신 것으로 삼으시며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서 몸을 삼아서 우리 함께 하시며 일을 이루어가시길 원하시는지 이 은혜가 세워져야 되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알면은 알수록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었는데 나중에 주님께서 깨우쳐 주실 때 이게 어떠한 은혜인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들에게 좋은 곳을 줄 줄 알거든.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대로 예수를 대접하라. 이게 황당한 거예요. 그러면 진짜 좋은 거 주시려고 그러는 모양이다 그러는데 그러므로 대접을 받기를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게 뭡니까? 진짜 좋은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거였어요. 복을 받을 것이라 정도가 아니라 복이 될 것이라. 우린 복이 될 것이라 생각도 안 한 거죠. 복된 삶을 살게 해줄 거구나.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만 했지 남에게 복이 되는 삶. 이걸 언제 생각을 해봤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우리 중심적으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너는 복이 될지라. 세상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좋은 곳을 주시리라.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삶. 이거보다 더 좋은 삶이 없잖아요. 근데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그것에서 너를 갖다 두는 거다. 너 가진 거 있으면 네 거 갖고 한다고 그러고 다 자랑하면 돌아갈 텐데. 예. 아버지께서 주셔서 아버지의 것으로. 그렇죠? 예. 근데 우리 하나님은 몰랐으니까. 내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그분이 누구신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무엇이 진짜 복인지.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보면 그런 거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함께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구약에 보면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늘 그랬잖아요. 그렇죠?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사사들에게, 다윗에게. 그게 어떤 복인지.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면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계속 그러고만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주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실 때 그냥 복받은 정도 아니라 복이 되는. 예.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제가 맨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신학교 가면서 저는 뭐 아는 사람도 없고 선후배도 없고 그랬으니까 도대체 어디 가서 뭘 해야 되는지 그래서 선교사로도 불러주면 제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때는 아브라함의 복이 뭔지 몰랐어요. 예. 근데 이제야 이 나이에 그 복이 뭔지 선교사들에게 주시는 복이구나 이게. 너무 늦었는데 근데 요즘 나이 제한이 없대요.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에게서 그랬던 복이 그 복이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럼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무엇에 묶이겠습니까? 요즘같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이 말씀 받으면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찬성이가 놀라운 고백을 했는데 이런 고백까지 나와야죠. 내가 누군지,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말씀해 주셨는지. 정말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우리 지체들에게 믿음으로 임하는 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교회 와서는 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복을. 이걸 어떻게 놓치고 이런 거는 생각지도 못하고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복만 구하고 있으니까. 우리 오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눈이 열려서 낡지 않고 쇠하지 않고 썩지 않는 영원한 이 생명의 복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복. 그렇죠? 아버지 안에서 그 아버지의 그 신살 안에서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세우시는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예.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왕인명 선교사와 또 윤석가 선교사님 또 이 가정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우리 주여 부르면서 같이 통솔을 기도하겠습니다.